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런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해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깨달음에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깨닫는 만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받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좀, 물론 우리가 체험을 해야지만 우리가 참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체험했든 하지 못했든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단지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바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만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세상 학문이나 지식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똑하다고 빨리 이해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다, 그런 감동이 없다 그런 분들은 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또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자기 엄마만 나타나면 친구들하고 막 회피해요. 도망가고. 엄마가 아니라고도 하고. 왜냐하면 엄마가 얼굴에 아주 흉한 흉터가 있거든요. 아주 보기 싫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만 나타나면 친구들하고 모르는 척하고, 혹시 저 사람 누구냐 물어보면 내가 아는 사람이라, 동네 사람이라고 아줌마라고 그러고 막 부끄러워하고 그랬어요. 어느 때는 막 자기를 또 비관하고, 이 아이가 우리 엄마는 왜 얼굴이 저렇지? 다른 엄마들은 세련되고 예쁜데 우리 엄마는 왜 저럴까? 너무 아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불러서 얘기를 한 겁니다. 네가 어렸을 때 전복이 때 불이 났다 우리 집에. 근데 네가 집안에 갇혀서 불에 타 죽어야 되는데 소방관들도 들어갈 수 없는 그 불구덩이를 내가 들어갔단다. 너를 안고 나오다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안 그 아이는 그때부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엄마를 막 부끄러워하고 피하던 아이가 오히려 엄마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엄마를 더 사랑하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받은 바 사랑이 엄청나게 큰데 그걸 모르면 또 그걸 모르면요 우리가 감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또 그 사랑을 받아야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이웃사랑이? 전도 아닙니까? 그것처럼 큰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배고픈 사람 먹여주는 것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제가 볼 때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거, 이것처럼 큰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또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표현되고 나타납니다. 그건 반드시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진짜 오늘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사랑한단 말이거든.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막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전에 말로 했거든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생명까지 바치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막 장담하고 했는데 결국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건 진짜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거든. 근데 지금 말을 못하잖아요.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과시하거나 내 어떤 결심으로 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 하나님의 사랑. 시간이 없으니까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무조건적 사랑.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을 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뭐 해줬는데 너는 뭐 하냐 말이야. 당신 오늘 내가 무슨 날인지 알아? 굉장히 조건적입니다. 조건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막 하나님과 흥정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웬일입니까 말이지. 하나님은 흥정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이란 말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조건을 보고가 아니라. 그래서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늘 반문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여러분 이런 무제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야곱은 둘째고 에서가 형님 아니냐. 장자가 모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에서는 저주를 받았고 야곱이 축복을 받지 않았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적인 선택. 그런 선택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하나님 기쁘게 할 만한 구석이 1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놈이 그놈이라고 뭐 다른 사람보다 잘난 점이 나한테 있습니까? 위에서 볼 때는 다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비행기에서 보니까 뭐 집 다 똑같이 보이더라고. 다 우리가 그런 인간들이라고.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난 것이니라.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실 믿음도 하나님 주신 거고요. 믿음 이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로마서 9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어머니 태중에 있는 에서와 야곱 차이가 뭐가 있겠냐. 아니 뱃속에 지금 어머니 그 태중에 착상되어 있는 그 쌍둥이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태어나면 차이가 있겠죠.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크고 작고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은 땡깡을 부리고 땡깡 말 잘 듣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태중에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저주하였다 그랬거든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차이가 없는데 하나는 버림받고 하나는 선택받았고 우리가 그런 선택을 받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신분이에요. 알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하나님은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셨단 말이죠. 자기를 희생하면서.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지만 목숨 내놓고까지 희생하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으셨거든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십자가의 사랑이란 말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까지. 제가 늘 비유 들었잖아요. 그만 비유 그만할까? 잠자는 강도가 들어와 잠자는 자녀 해치려고 하면 넌 너 살려줄게, 저 자녀를 내가 맘대로 할게, 그러면은 맘대로 해라 할 부모가 있겠어요? 나를 죽여라 그러지. 자녀 머리칼 하나 건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심정인데, 하나님은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니까. 간접적이지만 아마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그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저 양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오실 메시아가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이걸 어렴풋아마 깨닫고요. 그는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어떻게 했어요? 그는요, 백배의 축복을 받고, 오직 예수가 됐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미 성취된 십자가의 사랑을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감동이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완전한 사랑이죠. 뭐 부족한 사랑이라든지 뭘 좀 보태야 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뭔가 만족이 없다, 그건 이 사랑을 못 깨달은 겁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입에 불평을 달고 살아요. 그런 사람 보니까 수명이 짧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맨날 불평하는 사람 꽉 뭔 사고 나서 죽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니, 겁주는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말에 씨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과 함께 다 주셨어요, 여러분. 아니,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뭐가 아까워서 안 주셨겠어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축복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 여러분이 무슨 보육원에서 자랐습니까? 늘 부족하게. 예? 코코아처럼 말이지, 맨날.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예수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축복, 지식 다 들어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은요, 복의 근원이에요. 끝이 없는 복을 받았어요. 근원이란 말은 끝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샘의 근원은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 전 세계를 살리고도 남을 축복입니다. 그래 봬도, 그런데 우리는 늘 불평, 불만, 늘 결핍 가운데 살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탕자 비유, 우리 부목사님 설교했습니다만은, 큰아들이 문제라, 이 탕자도 문제지만, 아버지께 다 네 거 아니냐. 죽어서 살아 돌아온 방탕하고 허랑방탕하고 다 허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 우리 부목사님은 돼지를 잡았다고 그랬는데 그런 말은 없고 송아지를 잡았어. 송아지가 더 값이 나가지. 잡았는데 큰아들이 일터에서 돌아와가지고 불평불만하는 거 있죠. 나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말이야. 저런 놈을 저렇게 대우를 하다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죽었다 살아 돌아온 동생 아니냐. 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꼭 큰아들 같은 심보를 갖고 있어. 우리가 맨날 부족하대.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가 가난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맨날 이러고 있어요. 그런 렘넌트가 어떻게 시대를 살립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그 알렉산더가 알렉산더 아버지가 필립인가? 필립? 필립 왕인데요. 그때는 나라가 작았죠. 많은 사신들을 이제 아프리카와 주변 나라에 보냈어요. 가서 하여튼 좋은 거 있으면, 배울 거 있으면 가서 배워가지고, 가지고 와라. 사신들이 다 돌아왔다고. 돌아와가지고 뭐 어디 가니까 상아가 있고 보석이 있고. 근데 일곱 살짜리 알렉산더가 가만히 그 사신들 말하는 보고를 듣고 있다가, 잠깐만요. 그 나라는 어떤 전투 대형을 씁니까? 일곱 살짜리가. 그 나라는 무기가 어떤 무기죠? 전투 대형은 무슨 대형입니까? 싸울 때 대형이 있거든요. 행렬, 종렬, 뭐 이런, 뭐 다이아몬드 대형, 이런 전투 대형이 있다고. 그 대형을 뭔가를 물어봐서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벌써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째째하게 맨날 우리 엄마는 아빠는 없고 가난하고 돈도 없고 이런 렘넌트는 시대를 못 살려요. 비록 가진 게 없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나는 복의 근원이야. 이런 꿈을 가진 렘넌트가 시대를 살리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원한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 우리는 변덕이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이 없어요. 우리가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하지. 한 분도 하나님 우리를 멀리 해보신 적이 없어요.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시험이라고 그랬죠. 그게 시험 들은 게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 내가 신장을 이식해서 잠깐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말이지 잊지 못할 일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사실적인 그런 확신이 없어요. 성도들 가만히 보면.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만족했어요. 영원한 사랑을 받았으니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3천명 군대가 사울의 군대가 죽이려고 했는데 여러분 악한 깡패가 두 명만 여러분 따라다녀도 말이죠. 아니 두 명 필요 없어. 한 명만 따라다녀도 잠을 못 잘 텐데 말이에요. 3천명 군대가 따라다니는데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단 말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니까. 그걸 알았고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걱정할 것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왜 눈꼽이란 말 좀 추한 말을 썼냐. 걱정은요 그렇게 추한 거예요.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추하다고 그게. 네 번째,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적격자죠. 부자격자. 부자격자를 사랑하셨어요. 응? 안 그렇습니까? 잘 아시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 앞에 보면 7절 보면 의인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다 가끔. 그것도 드문 일이에요.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는 인간이 어디 있냐. 정신병자가 아니면 그게 불가능한 일이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에요. 정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얼마나 공수표를 많이 날립니까? 말로만 약속하고 안 지키고. 특별히 데이트하는 젊은 사람들, 나 너를 사랑해. 결혼해봐. 여러분, 젊었을 때 만난 그 부부가 평생을 같이 가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런 말 딱 하면서 우리 집사람 머리를 봤어요. 마음에 찔려가지고. 근데 젊었을 때 만난, 여러분 결혼하잖아요. 만난 남편, 아내가요. 평생 같이 간다니. 자식도 아닙니다. 소중한, 귀한 줄 알아야지 말이죠. 아, 젊다고 힘 좀 세, 있다고 막 함부로 대하고.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대. 죽은 시체는 갖다 빨리 버려야 돼. 냄새 날 뿐이고 실끄대요. 보기도. 얼마나 더럽습니까? 죽은 시체가. 조금만 지나도 냄새 풍기고. 그랬던 우리를 살리셨대. 우리가 원래 훌륭한데 조금 우리를 어떻게 손을 보셔가지고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단 말이 아니라 죽은 시체였다니까. 썩은 냄새가 풍기는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다섯 번째로 우리를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를 동역자 삼으셨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 혼자 하셔도 되는데 이 세계 복음하는 일을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일을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을 나한테는 맡기셨다고 말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셔도 되는데 나한테도 그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나도 함께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동역하시겠단 말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나를 쓰시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제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모자란 나를. 저는 뭐 기도해서 응답하고 말씀 성취돼도 저는 그런 걸 확인하지만 나는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언제 많이 체험했냐면 전도 현장이에요. 전도 현장. 아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기쁘더라고. 전도가 되어질 때 사도행 1장 8절 너에게 성령 임하시면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특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함께 세계복음화할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까짓거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순식간에 못하시겠어요? 근데 왜 우리한테 맡기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단도 예수님이 박살 낼 수도 있어요. 초림 때. 근데 활동을 남겨두셨어요. 말라기에서 보니까 그 머리는 예수님이 깨뜨렸고 꼬리를 너희가 밟으리라. 사단을 같이 밟아요. 이게 특권이라고. 마지막 여섯 번째, 제한적. 모두가 다 이 사랑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뭐 에? 이게 모두에게 주신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사랑은 여러분만 받은 이 아주 특별한 사랑이에요. 특별한 사랑.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제한적 속죄라고 있잖아요. 다 죄 용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제한적이라는 거지. 마찬가지로 사랑도요. 다 이 사랑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받은 거예요. 특별한 사랑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박국 3장 17절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곡식이 없고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하노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떤 환경 때문에 그는 감사하고 기뻐했던 게 아니죠. 하박국 선지자는. 그리고 많이 내가 갖고 못 갖고 그것 때문에 감사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자체. 그거에 그는 감사하고 감동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사랑이 부족합니까? 뭘 또 받아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와야, 증거가 오면 기분 좋지.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를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런 수준.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이런 사랑받아서 감사했어요. 바울요. 그랬잖아요. 근데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맡겨서 사도로 부르신 것을 감사해요. 근데 더 감사했던 것은 복음 때문에 얻어맞는 거.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는 거, 죽을 뻔한 거, 이걸 더 감사했어요.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 우리는 꼭 뭐가 잘 돼야 막 감사하고. 이미 다 받아놓고도 말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죽을 줄 알고도 감사하며 기도했다. 절대적 감사죠. 왜냐?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요, 죽음 앞에서 감사했다니. 여러분,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그런 절대적인 감사, 하박 선지자와 같은 그런 기쁨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또 그랬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감사하고 기뻐해라. 그래서 왜요? 하나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